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 준비와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시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폭파했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미 항공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 정보위원들과 이들과 공모한 중국인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간부 2명을 포함해 중국인 10명을 미국과 유럽 등 13개 우주항공기업으로부터 항공 엔진에 사용되는 터보팬 관련 주요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인을 기소한 것은 지난달 이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기소된 이들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최소 5년에 걸쳐서 관련 자료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부 장수성 지부 소속의 간부 2명은 미국 기업과 엔진 합작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항공업체에 잠입해 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기소는 순전히 허구이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오늘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피살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또 지금까지 책임자와 살해 경위 등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프랑스는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르드리앙 장관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이 예멘 내전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공격을 멈추고 휴전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내전 종식을 위한 유엔 주도의 휴전 협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대 행위를 중단할 때라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중단하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예멘에서 모든 지역 주거 지역에서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연합군을 지지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모든 당사자가 30일 안에 휴전과 협상을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다음 달부터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양국 정부가 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무차관은 이와 관련해 11월 중순부터 1차 송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트 투 미얀마 외무차관도 실무그룹에서 매우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미얀마는 로힝야족의 귀환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헬리콥터가 서남부 파라주에서 추락해 군 지휘관 등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군 헬리콥터 두 대가 파라주로부터 인근 헤라트주로 이동 중 시계가 악화되면서 헬기 한 대가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은 사고 직후 자신들이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보다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위해 새로운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two governments agreed on establishing a new working group that would further strengthen.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선박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입항 금지 조치했습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 북한 지역은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보다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위해서 새로운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이행을 위한 조율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새로운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two governments agreed on establishing a new working group that would further strengthen our close coordination on our diplomacy, on our denuclearization efforts, on sanctions implementation.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새 실무 그룹이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그리고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치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비건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일정과 논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가 29일과 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에서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났다면서 방한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The Seoul on the 29th and 30th, as you point out, and as part of that trip, he was meeting with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in the Blue Hous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예고한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는 새로 발표할 게 없으며 현재로서는 어떤 회담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hing new to announce and nothing beyond what the secretary previously has said. I have no new travel, no new meetings.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미국 방문 가능성과 남북 경협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발표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We expect all nations to take the responsibility seriously to help end North Korea'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
그러면서 제재가 우리를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이에 대한 일치된 접근을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시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urgency, is the DPRK, the North Korea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at are clearly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매티스 장관은 30일 워싱턴의 미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묻는 질문에 시급성이란 관점에선 북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위반이고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분명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시급성이란 측면에서 북한 외에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을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의지라는 관점에서 미국 등이 직면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주변국들과 불안정한 관계를 통해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을 주변에 두길 원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that regard, we look for where we can cooperate and we will cooperate where we can. You see that in unanim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denuclearization.
미국은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점으로 볼 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 속도를 점점 늦추는 듯한 미국 정부의 기조와 관련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비핵화에는 상응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라는 해석과 대북 접근법의 일관성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간은 미국 편인 만큼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핵 협상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따로 뗄 수 없다는 순서의 문제와 결부지었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are coming to grips with the reality that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리스 전 실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비핵화가 먼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대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시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여 비핵화가 매우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동시에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런 순서의 문제는 모든 미 행정부가 마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n't any great surprise. This has been a problem that has confronted every American administration. And so the administration now seems like it's grappling with it.
그러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미국의 이런 시각에 변화가 있는지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속도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일관된 견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you know there's no government-wide view on the topic. People like John Bolton would like to make it as soon as possible, even in a year. That's clearly not feasible.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1년 내에 조속히 이뤄지길 원한다고 하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가 2021년 초 완료되길 원한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등 미 정부의 견해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북한이 특정한 주요 단계를 약속하길 원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see is North Korea's commitment to a particular to particular milestones. Including how long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 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북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reluctant to schedule a meeting. Steve Biegun is ready to meet with Madam Che. Bu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reluctant to have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날 준비가 됐지만 북한은 이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상대의 급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때 가장 이득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회담 당사자의 급이 낮아지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의 개인적 추측과 희망만 난무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실무급 회담 개최라고 말했습니다.
There has been no work done on establishing a timeline and there's been no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비건 특별 대표가 북한 측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동의할 수 있는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시작하기 전까진 비핵화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협상이 어려운 실무급 회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원할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마저 지연되는 이유는 인권 유린으로 인해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는 김여정을 회담에 포함시키려면 제재 유예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longer this process lasts, the longer the suspension of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ests will last. So I think You know, I don't see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be in a big rush.
아이논 전 특보는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북핵 미사일 실험 중단도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조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기획실장도 북핵 미사일 실험 동결도 그리 나쁜 성과는 아니라며 동결이 지속되고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생산 중단이 지속되는 이상 미국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자 제재 조치가 발표되는 것은 그만큼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네트워크를 잘 찾아내고 있다는 의미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미국의 거듭된 독자 행동은 일관된 대북 정책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 just says that there is a consistent effort to reinforce what they're saying rhetorically with some action that demonstrates sincerity that they're
뱁슨 전 고문은 3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미국의 행동이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뱁슨 고문은 미국의 대북 제재 유형이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라는데도 주목했습니다.
Obviously what the US is doing is it's playing the secondary sanctions card. Okay. And it's doing that not only against Singaporeans that have been identified as providing
세컨더리 제재라는 카드를 활용해 싱가포르뿐 아니라 북한을 돕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회사 등을 제재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이용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도움 없이도 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한 개인과 기관, 즉 제3자에 가해지는 것으로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세컨더리 제재를 공식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재된 제3국 국적자들도 북한과의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게 미 당국과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최근 제재된 개인 등이 북한 국적자가 아니란 점과 이들이 북한 회사 등과 거래를 한 주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There is a weakening of sanctions certainly on the Chinese and Russian side. And I personally don't think you're going to get the Security Council back.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보리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잘 지키도록 만드는 쪽으로 미국이 인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컨더리 제재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테러금융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셴저 민주주의 진흥재단 선임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를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That they need to continue to negotiate, that they need to continue to operate in good faith. The president has stated
북한이 계속해서 협상에 임하고 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엔저 부소장은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외교 노력의 실현 가능성을 낮출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There are of course those who have expressed concern that perhaps this might scare off the North Koreans. Or make diplomacy less
이런 압박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강경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효과를 낼 것이란 설명입니다. 시엔저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북한의 돈 세탁에 관여한 중국은행 등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 국장도 최근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Well, at this point in the process, we still haven't seen, you know, North Korea take lasting permanent steps towards dismantling its programs.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폐기 절차를 미국 측에 보여주지 않았고 핵시설에 대한 신고서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현 시점에 미국은 압박을 유지해야 하고 불법 활동을 포착했을 때도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 has a long history of trying to evade sanctions and North Korea also, if we're being clear, has had a successful history of evading sanctions. So that we're finding out
북한은 오랜 기간 제재 회피를 시도하고 실제로 성공한 모습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제재를 회피하는 누군가를 포착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그러나 재무부가 정기적으로 제재를 위반한 개인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불법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데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최종 해법이 나오기 전까진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 회피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들 개인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루거 전 상원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핵화 단계와 기술, 자금 지원 방법, 그리고 상응 조치가 포함된 비핵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비용 분담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1980년대 후반 샘 넌 당시 상원 의원과 함께 넌 루거 프로그램을 법제화해서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루거 전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m not certain that we have very substantial
실질적인 대화나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정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원의원 시절 입안한 넌 루거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의회 세출위는 미 사찰단의 소련 방문과 관련 시설 사찰 등 핵무기 해체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출을 승인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파산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찰 주체와 폐기된 핵물질 처리에 관한 계획도 없어 보이고요.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이런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 has to be a definition of the entire program.
핵 프로그램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북한을 실제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는 9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핵무기를 해체시키고 제거하는 과정으로 핵실험장 전면 폐쇄와 핵무기 폐기, 우라늄 농축과 수소폭탄 연료 생산 중단, 화학무기 폐기와 원자로 폐기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관련 비용은 어떻게 제공되고 국제 사찰단에는 어떤 나라가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대가로 북한의 경제 재건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포괄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It would appear that it would be ideal if it was an international payment.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지불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이웃나라들이 함께 비용을 대는 국제적 대응 방식이죠. 그러나 비용 지불에 나서는 국가가 없어 미국이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 지출을 승인해야 하는 미 의회의 역할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의회가 사찰과 폐기 관련 지출을 승인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또 북한이 핵폐기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인센티브 관련 추가 지출도 의회가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샘넌 전 상원 의원과 함께 백악관에 초청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셨습니까?
We need to use that experience. We told the president and
넌 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핵 보유국이었던 옛 소련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감축시켰던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왜 미국의 도움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지 설득할 만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고요. 또 북핵 폐기를 위해 거쳐야 할 앞서 언급했던 기술적 단계와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약 25분 동안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저희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별도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there will have to be a question of balance.
균형의 문제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번영을 돕는 안전 제공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비핵화 단계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가 모두 폐기될 때까지 미국도 북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량 살상 무기 폐기까지 달성하기 전에는 이 과정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세금이 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쓰여야 하는지 비용 지불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겁니다.
의회는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the activity of Congress in this respect has been
의회의 역할은 매우 작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생각과 정보를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 민감한 기밀 사안이긴 하지만 백악관은 최소 의회 지도부나 외교, 군사, 정보위 지도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샘 넌 전 상원의원과 제가 넌 루거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당시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면서도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취했다는 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시 저와 샘 넌 의원은 행정부 관료들과 예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을 방문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관련한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기에 담긴 비용 지불과 같은 문제들이 의회에서 논의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의회 지도부 등 누군가 나서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의원으로부터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존 기자였습니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에 관한 선박 세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입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이후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사례 10건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최근 추가된 샹유안 바오호와 뉴리젠토, 금은산 3호 등 선박 3척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들 선박들을 안보리 결의들이 금지한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을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특별법에 따라 이들 선박들을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선박들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겼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상자유대와 해상보안청이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선박 간 환적이 의심되는 활동이 적발되면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련국들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이후 일본은 선박 간 환적이 강력히 의심되는 사례 10건을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카데나 공군기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인근 수역에서 감시 정찰 활동을 위해 수상함정들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해상활동을 막기 위한 다국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유지하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들이 지정한 올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이 이미 초과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에 인권 문제도 포함된 만큼 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에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날, 유럽연합과 일본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2005년 이후 유엔 총회도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도외시하며 최대 압박 캠페인 또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보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핵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문은 미국 내 보수 진영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거나 유엔 안보리에 인권 문제를 공식 주제로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또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을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전문가이자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29일 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소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서방 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는 사이 북한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럼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의 관리자로 일하다 탈북한 노희창 씨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 한국과 대화에 나선 이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에 대한 어떤 비난도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인권 문제 언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낙관론과 회의론이 교차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좋은 관계가 인권 문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헤리티지 재단이 29일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권 문제를 언급한다면 이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 유린과 대량 살상 무기 추구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두 축인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상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중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최근 미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언급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 위원장의 북한 초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정권으로 분류되는 평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또 교황청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가 북한 내 종교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협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종교를 3대 세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교황이 북한 방문 조건으로 인권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과 어린이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예멘 내전의 휴전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30일 안에 평화 협상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가 항공 엔진 기술을 해킹한 혐의로 중국 정보 장교 등 중국인 10명을 기소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지주의 원칙을 행정 명령으로 없애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 내전의 휴전을 지금 촉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0일 잇따라 예멘에서의 모든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휴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30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요. 미국 정부는 지금부터 30일 뒤에 모든 당사자가 휴전과 국경 철수, 폭탄 투하 중단에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요.
네.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마틴 그리피스 유엔 예멘 특사가 스웨덴에서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내전을 끝내게 할 거라면서 그것만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향해 항상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언젠가 할 것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0일 안에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미국 정부가 예멘의 내전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마틴 그리피스 유엔 특사가 11월 스웨덴에서 예멘 내전 당사자들 간의 평화회담을 중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미국 정부가 예멘 내전 당사자들에게 그리피스 특사를 만나서 해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내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네, 같은 날 또 폼페오 장관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제는 내전을 중단하고 갈등을 화합으로 바꿔서 예멘인들이 평화와 재건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도록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내전 당사자는 11월 스웨덴에서 그리피스 특사와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공습을 중단을 해야 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예멘 내전의 한 축인 이 후티 반군 측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동시에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 측에도 예멘인들의 주거 지역에 대한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예멘 내전 상황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이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 사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유엔 인도 지원 조정국은 예멘 인구의 절반, 한 1,400만 명이 전적으로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고 기아 직전의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정보와 병참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예멘 내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멘이 지난 2015년 초에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등 주요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서 압둘라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해외로 쫓겨나면서 본격적인 내전에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에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국이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이들의 대리전 양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에 따르면은요, 예멘 내전으로 적어도 6,7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예.
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연합군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오폭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났다는 말이 국제사회의 비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후에 사우디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은 폼페오 장관의 성명에 대해서 4년간 이어진 예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라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멘 문제라고 하면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10월 중순에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60여 명 중에 360여 명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는데요.
네.
난민 자격을 인정한 건 아니고 1년 동안 체류를 허가한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은 난민 허용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요. 반면에 테러와 치안 위험 등의 이유로 예멘인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벌이는 등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네, 미국 사법당국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인들을 기소했다는 소식 볼까요?
네, 미국 법무부가 주요 항공 기술을 빼내려고 한 중국인 10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가 30일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 항공 관련 업체들의 컴퓨터 전산망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그러니까 해킹을 해서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소된 사람들 중에 중국인 정보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소된 중국인들은요, 중국 국가안전부 장수성 지부 고소속의 고위급 정보장교 2명, 그리고
네.
이들을 위해 일한 해커 6명, 프랑스 회사에서 일하면서 역시 해킹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 2명 등입니다.
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법무부는 이들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미국 기업들과 함께 항공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프랑스 회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해킹 당시에 중국의 국영기업이 동종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인 해커들은 또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오리건주 등의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회사들을 해킹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미국의 사법당국에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10일에요. 오하이오주에서 항공 엔진 관련 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정보장교 한 명이 벨기에에서 체포돼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예.
이번에 기소된 두 명의 정보장교는 이 사람 밑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9월에도 일리노이 대배심이 중국의 정보요원을 이란 혐의로 중국계 모병 담당자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사법당국의 해킹 단속은 더 뭐 강화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당국자들은요,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이런 해킹의 위협은 실제이고 끈질기다고 경고를 하면서요. 미국의 독창성과 투자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무역전쟁으로 냉랭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더 첨예한 갈등을 겪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기소는 순전히 허구이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끝 소식은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됐던 얘기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고 있는 캐러밴 행렬 때문에 미국이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 불똥이 미국 시민권 부여 규정으로 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한 회견에서 나온 말이 화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미국 시민권 부여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 그러니까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인데요. 이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없애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이 아기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왔으면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게 이게 속지주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 최고 법인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미국 연방 수정 헌법 14조 1항은요, 미국 시민의 자격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또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모두 미국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네, 헌법에 이런 항목이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이게 만들어진 게요, 남북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남북전쟁이라면은 노예제를 둘러싼 내전이었죠.
네.
이 전쟁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군 승리로 끝났는데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몇몇 조항이 헌법에 추가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정헌법 14조입니다.
네.
이 조항은 전쟁이 끝나고 자유인이 된 흑인 노예에게 모두 미국 시민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엔 노예였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조항이었습니다.
네. 이런 원칙은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국적 부여 원칙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죠. 이거는
예.
아이 부모의 이민 신분이나 국적을 따져서 한국 국적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안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면은 한국 국적을 주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국적 부여 원칙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속지주의 원칙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불가능하더라도 자식만이라도 미국 시민을 만들려고 그런 건데요.
네.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일부러 멀리 원정 출산을 오기도 하죠.
맞습니다.
요즘 중미나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 캐러밴 가운데도 같은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도 뜨거운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말이 눈에 띄는데요. 3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국적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적 규정이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 몇몇 전문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이를 막으려는 소송이 제기될 거고 소송이 진행되면 이 조처가 연방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투표를 해서 헌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미국에서 이 헌법을 고치려면 수정안을 만들어서 연방의회에 제출한 뒤에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하는데요.
예.
아니면은 50개 주 의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는데요.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50개 주 가운데 적어도 38개 주가 비준해줘야 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 비준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은요, 비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 뭐 그래도 이걸 논의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30일 이 해당 규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다뤄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드디어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수정헌 법 14조가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조항을 대체할 법안을 발의할 거라고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가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대통령 발언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제도 등 다른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권인간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측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분열과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는 반헌법적인 말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 평안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 15도, 남포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7도. 개성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6도. 사리원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도, 낮 최고 17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0도. 장전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6도. 청진 아침 기온 4도, 낮 최고 1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도 맑겠고 서해상도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10월 31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와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시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4일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폭파했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미 항공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 정보요원들과 이들과 공모한 중국인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간부 2명을 포함해 중국인 10명을 미국과 유럽 등 13개 우주항공기업으로부터 항공 엔진에 사용되는 터보팬 관련 주요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인을 기소한 것은 지난달 이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기소된 이들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적어도 5년에 걸쳐 관련 자료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부 장수성 지부 소속의 간부 2명은 미국 기업과 엔진 합작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항공업체에 잠입해 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종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기소는 순전히 허구이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오늘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피살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또 지금까지 책임자와 살해 경위 등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프랑스는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르드리앙 장관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외교 안보 수장들이 예멘 내전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공격을 멈추고 휴전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내전 종식을 위한 유엔 주도의 휴전 협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대 행위를 중단할 때라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중단하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예멘에서 모든 지역 주거 지역에서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마틴 그리피스 유엔 예멘 특사가 중재하는 협의가 11월 중 시작돼야 한다며 국경지역 비무장화와 국제사회의 참관 아래 중화기 철수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연합군을 지지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은 이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다음 달부터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양국 정부가 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무차관은 11월 중순부터 1차 송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외무차관도 실무그룹에서 매우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미얀마는 로힝야족의 귀환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헬리콥터가 서남부 파라주에서 추락해 군 지휘관 등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군 헬리콥터 두 대가 파라주로부터 인근 헤라트주로 이동 중 시계가 악화되면서 헬기 한 대가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은 사고 직후 자신들이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